레위기 38번 메시지. 사람의 출생에 있어서의 부정함. 12장의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사람의 출생에 있어서의 부정함의 문제에 이르렀습니다. 레위기 12장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 부정하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11장은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접촉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12장은 우리가 출생 때부터 부정하다는 것을 지적해줍니다. 부정함의 근원은 우리의 출생입니다. 사람의 출생에 대한 여자의 관계.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보아야 할 첫 번째 것은 사람의 출생에 대한 여자의 관계입니다. 예표에서 볼 때 여자는 모든 인류를 대표함.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모든 인류는 여자임. 예표에서 볼 때 여자는 모든 인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경륜, 즉 그분의 신성한 분배와 신성한 안배에서 모든 인류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성경에서 인류를 나타내는 반면 남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남자이시며 그분과 결혼한 모든 이들은 여자입니다. 여자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은 모든 인류에게 있는 부정한 것을 상징함. 여자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은 모든 인류 안에 있는 부정한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 즉 남자와 여자가 다 똑같이 부정합니다. 여자에게서 난 사람의 출생이 부정하다는 것은 다음을 상징함. 모든 인류의 근원은 부정함. 여자에게서 난 사람의 출생이 부정하다는 것은 모든 인류의 근원이 부정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근원이 부정하기 때문에 근원에서 태어난 모든 것도 부정합니다. 우리는 출생에 의하여 부정하며 지금 우리의 생활에서 부정합니다. 우리는 부정한 어떤 것을 접촉해서만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출생으로 부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태 속에 있었을 때조차도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함 속에서 출생하였고 부정함 속에서 삽니다. 우리가 주의하든 주의하지 않든 우리는 인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우리는 부정할 뿐 아니라 부정한 것 자체입니다. 사람은 완전히 부정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빛 비춤 아래 있고 신성한 빛 아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정한 것의 총체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가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는 우리에게 거룩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부정한 것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말할 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인류의 부정함은 안에서부터 나온 것임. 11장에서 다루어진 음식의 부정함이 밖으로부터 온 것인 반면 인류의 부정함은 안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11장은 바깥의 부정함을 다루지만 12장은 내적인 부정함, 즉 출생으로 인한 우리의 전 존재의 부정함을 다룹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2장은 부정함의 근원을 계속해서 다루면서 부정함의 뿌리를 캡니다. 11장은 정결한 것은 접촉하고 부정한 것은 피함으로써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할 뿐입니다. 이런 정결함은 외적인 것입니다. 즉 그것은 바깥의 행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12장은 단지 우리의 출생에 따른 바깥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출생을 만집니다. 레위기 12장은 우리가 낳은 바 근원을 다룹니다. 남자의 출생은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의 출생은 14일 동안 부정함. 남자의 출생은 7일 동안 부정하나 여자의 출생은 14일 동안 부정합니다. 이것은 남자는 강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부정하고 여자는 약함 때문에 두 배로 부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두 배로 부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과 14라는 숫자는 이것을 가리킵니다. 7은 완전함의 숫자이며 14는 2 곱하기 7입니다. 2절의 7일은 완전히 부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5절의 2, 7일은 이 부정함의 두 배를 의미합니다. 남자의 출생 후에 여자는 33일 동안 산혈이 부정하며 여자의 출생 후에는 66일 동안 산혈이 부정함. 남자가 출생한 후 여자는 33일 동안 산혈이 부정하며 여자의 출생 후에는 66일 동안 산혈이 부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자의 출생에 부정한 것이 깨끗해 되기 위해서는 시험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자의 출생에 부정한 것이 깨끗해 되기 위해서는 두 배로 시험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시험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였으며 주 예수님은 40일 동안 시련, 즉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의 출생은 완전히 부정하기 때문에 그 출생이 깨끗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이 요구됩니다. 남자의 출생은 40일 동안 시험받았고 여자의 출생은 80일 동안 두 배로 시험받았습니다. 부정한 것이 시험되는 동안 여자가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음. 부정한 것이 시험되는 동안 여자가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 처리되기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만지거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는 태어난 후 8일째에 할례받음. 남자는 태어난 후 8일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사람의 육체는 정결케 될 뿐 아니라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갖기 위해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두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일에 한 주간이 지나면 제8일입니다. 제8일은 새로운 시작, 즉 새로운 주의 시작입니다. 성경에서 제8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물론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망은 옛 과정을 끝내고 부활은 새로운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두 번의 시작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부정 안에서 태어나고 부정함 안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시작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부정하게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국적이 다를 수 있으나 실제 됨됨이를 볼 때 우리 모두는 똑같습니다. 종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부정하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분은 우리가 두 번째 시작, 즉 새로운 시작을 갖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들로 계산하십니다. 주의 끝은 하나의 과정의 끝으로서 새로운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옛 창조 안에서 태어났으나 새 창조로 거듭났습니다. 첫 번째 시작에서 우리는 7일로 상징된 옛 창조의 범주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사람의 생명의 과정은 7일입니다. 옛 창조 안으로 태어난 후 우리는 단지 7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다음 8일째,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8일 혹은 그 주의 첫날이라는 용어를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첫 번째 7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8일에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과정 안에 있으며 이 과정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과정이 영원한 반면 첫 번째 과정은 단지 7일로 매우 짧음을 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구원받았든 나이 들어 구원받았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첫 번째 과정은 단지 한 주간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첫 번째 과정은 짧게 하셨으나 우리의 두 번째 과정은 느리셨으며 심지어 그분 자신이 영원하심같이 우리의 두 번째 과정도 영원하게 만드셨습니다. 레위기 12장 3절은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할례 받는 것은 베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죄된 우리 존재의 부분이 베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전 존재가 할례 받아야, 즉 베어져야 합니다. 우리 전 존재가 할례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죽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기에만 적합한 부정한 것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과정에서 우리는 단지 죽기에만 유용했습니다. 이것이 침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했던 까닭입니다. 그런 다음 요한은 회개한 사람들을 물속으로, 즉 죽음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침례받는 것은 장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 전 존재는 잘려졌으며, 즉 죽음에 두어졌으며 그런 다음에 장사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 따르면 우리의 침례는 우리의 할례였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받는다는 것은 다만 죽음에 넣어지고 장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과정 안에 우리 존재는 잘려지고 장사됨으로써만 끝나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제8일, 즉 부활의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옛사람, 즉 첫 번째 과정 안의 사람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예표와 비유에서 볼 때 이 죽음은 할례로 상징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분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제8일에 할례 받아야 했던 이유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끝나고 잘려져야 하며 이 끝남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첫 번째 과정 안으로 태어났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두 번째 과정 안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과정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시작되었고 우리의 두 번째 과정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한 두 번째 과정이 첫 번째 과정 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미 부활했다는 사실은 기이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고 예정되었습니다. 영원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 그런 다음 시간 안에서 우리는 태어났고 마침내 믿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새로운 시작을 가질 수 있도록 결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전 존재를 베어내는 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죽음에 넣어진 후 우리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인 제8위를 가졌으며 지금 두 번째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가 부정한 사람의 육체가 정결케 될 뿐 아니라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갖게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이끄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넣어지는 것을 상징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육체는 우리의 전 존재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사람을 육체로 간주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죽음, 즉 십자가에 넣어져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정결케 될 뿐 아니라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갖게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이끌려졌습니다. 레위기 12장을 읽을 때 당신은 이 장이 우리가 죽음에 넣어진 다음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넣어졌음을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존재가 죽음에 넣어졌음을 가리키는 말은 할례이며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넣어졌음을 가리키는 말은 제8일입니다. 할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제8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과정에서 우리는 부정한 것 안에서 태어났고 부정하게 태어났습니다. 즉 우리는 부정한 것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새로운 과정 안으로 이끄는 제8위를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2장에서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는 빛비춤과 영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빛과 시야로서 우리는 이 장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12장에서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발견되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여기 계심을 가리키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첫 번째 과정을 끝내고 제8일에 그분의 부활 안에서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부정한 것을 처리하는 시험의 기한이 잔 후 번제물과 속죄제물이 드려지는 것이 필요함. 부정한 것을 처리하는 시험의 기간이 잔 후 번제물과 속죄제물이 드려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출생으로 인한 우리의 부정함이 완전히 처리된 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우리 존재를 위해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장에서 제8일과 할례로 계시되었을 뿐 아니라 두 제물들, 즉 번제물과 속죄제물로도 계시됩니다. 번제물과 속죄제물 모두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할례이며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제8일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처리된 후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번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지 않기 때문에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물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체하십니다. 즉,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번제물이신 그분을 취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이신 그분과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번제물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번제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때 우리는 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번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도 필요합니다. 레위기 12장에서 그리스도는 네 가지로 지적됩니다. 즉, 제8일과 할례와 번제물과 속죄제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옛 과정을 끝내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새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하여 절대적이고 죄 없는 생명을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의 번제물이시고 우리의 속죄제물이십니다. 12장은 우리가 부정하게 태어났고 우리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잘려짐으로써 처리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처리되었고 잘려졌고 할례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 즉 새로운 과정의 시작인 그분의 부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시작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삶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번제물,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위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우리가 땅의 삶으로서 우리의 육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된 것들을 처리하는 속죄제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완전히 만족시키십니다. 레위기 12장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8절로 되어 있는 이 장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근원에 대하여 매우 많이 볼 수 있으며 또 그리스도 자신과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볼 수 있습니다.